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먼저 드리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만약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다면 우리의 모든 형편을 보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답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인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의 대답을 내놨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온 그 답은 다음 네 가지였답니다. 교회를 많이 꾸짖고 바로 잡아주실 것이다. 사회의 불의한 자들을 책망하실 것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예수님을 바로 믿도록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실 것이고 기적도 행하실 것이다. 아마 여러분들의 대답도 이 네 가지 대답 중에 하나를 마음속으로 생각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보면은 이러한 답들은 참 좋은 대답들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간단하게 요약한 말씀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신지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올바른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사람들의 약한 것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미선자들아, 너희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들은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느니라. 그리고 또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자, 성경이 이런 여러 곳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만약 세상에 지금 오시면은 교회를 많이 꾸짖고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회에 불의한 사람들을 책망하실 겁니다.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주실 겁니다. 여러 가지 말씀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 일은 아마 저 생각에는 교회를 바로잡아주시는 일이 아니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여기에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이 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바로 잡는 것이 아주 시급한 일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교회가 큰 잘못 없이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교회를 바로 잡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급한 일인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어서 오히려 세상 구원하는 일에 장애가 되고 있다면은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바로 잡아주시는 이것이 아주 시급한 일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일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 가지 문제 중에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교회에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지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면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되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다른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견뎌내지 못하는데 교회는 죄와 사망의 권세라 하더라도 견뎌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밖에 없습니다. 믿음에 서 있는 교회, 믿음에 서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이것밖에 없습니다. 무슨 세상의 정권이나 어떤 법원이나 무슨 학교나 그 어떤 것도 죄와 사망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만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교회가 만일 세상 구원을 위해서 세워진 이렇게 중요한 교회가 잘못되어 있다면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큰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교회가 우리 이문교회를 포함한 한국교회가 지금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올바른 교회일까요? 여러분 많은 신문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보고 들었으리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은 정말 올바른 교회라고 하면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한국교회가 믿음 위에 바로 서 있지를 못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건 교회가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지 못하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교회와 그 교회의 성도들 자체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문제까지 아울러 생기게 될 겁니다. 교회가 믿음에 바로 서지를 못했는데 주님은 우리의 잘못을 꾸짖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당시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잘못을 꾸짖으시는 이러한 모습은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신랄하게 꾸짖으시는 모습은 아마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신 그런 사건일 겁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쫓아내실 이때에는 예수님이 폭력적인 행동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요한복음 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높으시고. 아주 굉장한 모습이지요, 여러분. 근데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중에 언제 일어난 일일까요? 성전 정화 사건은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모두에 다 나오는 그런 기록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우리는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왜냐면은 공통적으로 보는 입장들이 서로 다 되어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공관복음 세 권 속에서 성전 정화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시기인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로 여기에서는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았던 요한복음에서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초기에 있었던 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성전 정화 사건이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는 똑같은 사건인데 왜 이렇게 그 시간이 다르게 나타날까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본다면은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하신 일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있었습니다. 공생의 초기에도 있었고 그리고 공생의 말기인 이 고난주간에도 성전 정화를 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가 기록될 때에 그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마다 자기 그 저자의 관점에 따라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내용을 예수님의 그 모든 그 사역 가운데서 골라서 적합한 사건을 골라서 복음서를 기록하다가 보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는 예수님이 공생의 앞부분에서 행하신 성전 청결에 대한 기록을 하게 된 것이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사람이 기록한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뒷부분, 이 고난중간에 행하신 성전 청결에 대한 기록을 한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성경을 보기에는 한 번의 성전정화 사건이 사복음서 모든 복음서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는 있겠지만은 성전정화 사건이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라 두 번 있었다는 말씀. 또 그것이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 또 어떤 목적으로 어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공간복음서에 나오는 성전정화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끝시간인 이 고난주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복음서에서 강조되는 이 사건의 메시지는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성전 청결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공간복음서에 나오는 이 사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참 말할 수 없이 큰 책망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더욱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으로 보았던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전정화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그 초기에 행한 것으로 소개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사건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이 구원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가장 시급하게 하신 일 중에 하나가 그 유대 사람들에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꾸짖고 바로잡아주신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부터 그렇게 종교적으로 성전의 잘못된 모습을 꾸짖고 바로잡아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성전정화 사건을 통해서 볼 때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 오신다면은 가장 시급하게 먼저 교회의 잘못을 꾸짖고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 교회는 교회의 사명인 세상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목표를 위해서 교회를 바로 잡아주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시급한 일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교회의 어떤 모습을 꾸짖고 바로 잡아주실겠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꾸짖은 그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은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 하반절이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은 이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과는 좀 다릅니다. 마태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에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꾸짖었어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꾸짖는 것은 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 성전 안에서 강도질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이미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증거했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성전 안에서 이 독점권을 가지고 거기서 파는 것이 아니면 제사도 못 드리게 만들어서 그걸 이용해서 아주 폭리를 취하면서 강도질을 했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강도가 자기 본부에서 자기 집에서 도둑질을 합니까? 자기 본부에서는 쉬지요. 도둑질하거나 강도질할 준비를 하는 게 자기들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강도들의 본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강도질을 하는 곳이 아니라 나가서 강도질을 할 준비를 하는 곳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은 세상에서 온갖 악을 행하던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와가지고서 제사 한번 드리고 난 그 다음에 모든 죄책감을 다 떨어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새 힘을 얻고 나가서는 또 악을 행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도의 소굴이 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이 두 가지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이 누가복음서에서는 꾸짖는 내용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집에 와가지고서 날강도 짓을 하고 강도들이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회복하고 나쁜 짓을 나가가지고 또 계속 하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성전을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꾸짖지를 않고 다만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고 꾸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성도들이 이 성전을 세속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꾸짖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 성전에서 아무리 정직하게 장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장사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는 뜻이란 말씀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다가 왔다고 하더라도 성전에서 장사를 하면은 성전을 세속적으로 만들면 안 된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성전은 절대적으로 거룩한 공회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교회에서도 아마 가장 먼저 이것을 요구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전은 교회당 건물이 아닙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성전은 오늘의 교회의 건물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회와 교회당은 다릅니다. 요즘 교인들 중에는 교회와 교회당을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으로 교회하고 찾아보았더니만은 교회와 교회당을 구분하고 있지를 않아요. 오히려 저희 같은 사람들이 어려서 아직 잘 배우지 못했을 그 옛날에는 교회당과 교회를 잘 구별을 했습니다. 야, 예배당에 가서 만나자. 예배당에서 모이자. 교회당에서 모이자.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당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모이자. 틀린 말을 해도 잘 알아듣고 교회당에서 모입니다. 아마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듣고서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 교회와 교회당이 뭔가 이제는 뜻이 구별이 됐을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성전이나 이 구약성경에 나오는 성전은 교회의 건물이 아니라 교회당이 아니라 교회라는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 성도를 말하는 것이고 성도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 건물 안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만 드리지 다른 일을 하지 말라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고 혼돈해서 지금도 어떤 교단에서는 강대를 아주 높이 웅장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니까 아무나 올라가서도 안 되고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예배당에서 예배 도중에는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무슨 특별한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배 중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강대 앞에 커튼을 다 가리고 난 그 다음에 강대 아래 조금 도톰하게 만든 예? 그 마룻바닥에서 성탄절 노래도 부르고 율동도 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이 강대를 위층 아래층으로 만들어가지고 윗강대도 만들고 아랫강단도 만들어놓고 윗강대는 본예배 때만 사용하고 본당이란 말도 생기고 아랫강단은 새벽예배 때만 사용하고 교회학교 어린이들이나 사용하고 본당, 본예배, 대예배, 윗강단, 아랫강단 뭐 캐톨릭에서는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뭐 거기서는 본당 주임, 뭐 신부가 본당 신부가 혹은 이 주임 신부가 거하는 곳을 뜻하는 그걸 예, 본당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는 예배드리는 본당과 분당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대예배, 소예배 구별도 하지 않습니다. 윗강단, 아랫강단 이거 다 사실은 잘못된 말들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교회 건물, 예배당 안에서 여러분 다른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바자회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당 건물에서도 하고 교회당 마당에서도 하고 여기 우리 본당에서 이 대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마치고 나면 식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성전에서 그거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전은 지금 교회당이란 말이 아닙니다. 성도를 말하고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 건물에서 다른 일을 하지 말고 기도와 예배만 드려라 하는 이런 뜻이 아니라 성도들이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런 뜻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교회라면 세속적인 그런 모습을 취하지 말고 나의 거룩한 몸이 되거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한 몸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거룩하도록 하는 것은 세상과 다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세상에 악이 교회에 없어야 된다는 그 정도의 뜻이 아니에요. 물론 교회는 세상에 악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심오하고 깊게 교회는 세상과 다른 정말 거룩한 그러한 모습이 교회에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강도질도 없고 살인도 없고 간음도 없고 다 없어야 돼요. 악이 없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근본적으로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모습이 교회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속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악을 행하지 않더라도 세속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속적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예? 여기 세속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걸 세속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 여러 가지로 있죠.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성전을 뭘로 만들지 말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 것을 예수님 지금 문제로 삼습니다. 장사한 것으로 만든 그것이 세속적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신앙생활하는 대표적인 모습이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장사하게 되면 뭘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이익이잖아요. 예? 이익. 그래서 이 세속적인 가치관의 특징은 자기 이익을 추구합니다. 이기심이고 또 탐욕입니다. 그리고 이 장사에서는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품의 외모가 얼마만큼 이쁘냐, 성능이 얼마만큼 좋으냐, 크기가 얼마만큼 크냐 말이지. 자동차 같으면 몇 cc냐, 얼마나 튼튼하냐, 전부 외모를 보죠. 물건만 좋으면 되잖아요. 이기심에 젖어있는 모습. 그리고 외모만 보는 모습. 이게 이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관은 이거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기심과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정반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재력이나 학력이나 외모 같은 거 전혀 안 보십니다. 그냥 그 사람의 마음만 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속적인 것과 이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다르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세속적인 교회는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겠습니까? 세속적인 교회의 성도들은 탐욕을 부립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성도들이 탐욕을 부리는데 이 탐욕이 세속적인 탐욕이 아니라 영적인 탐욕을 부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거룩한 겁니까? 아니면은 세속적인 겁니까? 제가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에 허장로님이라고 하는 이 치과 의사가 계셨는데 이분이 이런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 교회에서 아주 어려서부터 큰 그런 분인데 이분이 어렸을 때 그야말로 그분의 가정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이어서 교회 안에서도 아주 가장 가난한 집안이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려서부터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다음에 나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11조 원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장로님도 되셨고 치과의사가 되어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장로님이 되었다고 하는 간증을 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남보다 기도를 많이 하게 해주세요. 아니면은 남보다 사랑을 더 많이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영적으로 보이는 탐욕을 부린다면은 그것은 여러분 거룩한 겁니까? 아니면은 세속적인 겁니까? 이거는 세속적인 것이죠. 자, 보세요.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그것은 거룩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장 사랑 많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그것은 세속적인 겁니다. 남보다 뛰어나야 되겠다고 하는 자기 욕심이 거기에 들어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면은 이것은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기도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 기도 많이 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는 그것은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도 그렇습니다. 교회 직분에 탐욕을 부려도 세속적인 겁니다. 외모를 보고 우리가 판단하면은 그것은 더 세속적입니다. 성도의 재력이나 인맥이나 능력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면은 그건 세속적인 교회입니다. 교회를 볼 때 여러분, 교회의 건물이나 성도의 숫자나 예산의 액수를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 그게 크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세속적인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가 큰 것이 잘못입니까? 그건 잘못 아니에요. 교회 외형이 큰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잘못입니까? 외형이 크면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잘못되다는 거예요. 그건 세속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가치관이,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오게 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꾸짖고 그걸 내버리라고 쫓아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외모를 중요시하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교회 외형에만 매달리게 됩니다. 교회만 부흥되면은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야말로 여러분 세속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세속적이 되면은요, 불법적으로 교회당을 지어서라도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세속적이 되면은요, 다른 교회 교인을 빼앗아 와서라도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이 세속적이 되면은요, 여러분 마음보다는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직분 받는 거 좋아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직분을 사모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어떤 자격을 얻고 싶어하고 직분을 얻어서 더 많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 명예를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어떤 교회의 직분을 받고 싶어하면 그거 세속적인 성도입니다. 성도들이 돈이나 혈연이나 그런 것을 이용해서 교회 직분을 얻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건 세속적인 성도가 되는 거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세속적이 되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데 관심을 가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나의 탐욕을 부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만 보시니까 하나님 중심이 되면은 나는 외모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성도나 다른 교회를 우리는 외형으로 평가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교회가 세속적 교회가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라.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여러분 보세요. 인간 욕심을 이루고 싶어 할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어 하고 자기 이름 내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세속적인 교회의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만일 조금이라도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가장 먼저 우리 교회에 오셔서 도대체 왜 이렇게 세속적이 되었느냐 꾸짖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할 이 거룩한 교회가 정말 하나님 중심이 되라고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다고 하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시고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은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전을 허물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사흘 동안에 웅장한 건물을 지어올리는 기적을 행하시겠다는 뜻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여러분이 본문이 가르쳐주는 대로 자신의 몸으로 진짜 성전을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성전의 기능이 뭡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부족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성전의 가장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이 지성소에는 아무도 마음껏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대제사장만, 그것도 수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바꿔버렸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지성소를 구별하고 있던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은 마음껏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예수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이런 분입니다. 부족한 성전 예배를 완전한 예배로 갈아치워버린 그런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우리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냥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은혜를 누리는 이런 귀한 삶을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중요한 모습이 또 한 가지 나옵니다. 여기 2장 17절 말씀이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랴. 예수님은 열심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어떤 열심입니까? 주님의 전을 향한 열심이었어요. 이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대로 성전이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이 열심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여기에 대한 열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으로 새로운 성전을 이루어서 사람들이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그 열심입니다. 그런데 이 열심은 얼마만큼 큽니까? 얼마만큼 크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삼킬 만큼 크다고 그랬어요. 굉장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열심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말로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무서운 거 없고 거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박해와 비난받는 것을 무릅쓰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이런 열심이 예수님은 있었기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이루시고 참된 예배의 길을 이루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나중에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이 교회를 진짜 거룩한 교회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이 바탕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모든 것이 있지만은 그 모든 사역의 바탕에 예수님의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까지도 초계와 같이 벌릴 수 있었다. 이 열정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닮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면 뭐이 필요한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위한 열심입니다. 나를 삼켜버릴 만한 그런 열심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열심입니다. 이 땅에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열심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열심으로 교회를 바로잡고 구원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열심이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다워지고 예수님의 열심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오늘 우리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세상을 닮아가면서 세속적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세속적이 되고 교회도 세속적이 된 그러한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만약 이 시간에 오신다면 시급히 바꾸시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일 거예요. 우리가 세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도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도 구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아마도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꾸짖고 거룩한 교회가 되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권능을 바로 알고 정말 하나님의 중심의 이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모습은 버리고 이기심과 탐욕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속적인 모습인 외모를 보고 직분에 연연한 모습을 여러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 중심의 교회를 만들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좋은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도 구원받고 세상도 구원하는 좋은 성도가 되고 참으로 좋은 교회를 이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예수님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이 감동소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게 해주셔서 주님이 세우신 이 귀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풍족히 내려주시옵소서. 인간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외모를 바라보던 가치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중심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심을 바라보며 협력하며 이래하며 한 몸을 이루는 좋은 성도가 되고 좋은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도 구원의 길을 가며 세상도 구원하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종을 내가 두루니 사랑한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죽게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너가 가리가오니 구세주의에 흘린 봄의 피로서 나를 젊게 합소서. 주의야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봄은 또 주의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너가 나이가오니 구세주의에 흘린 봄에 비로소 나를 젊게 하소서. 주의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돌아가기가오니 구세주의에 흘린 봄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너가 가까이가오니 구세주의에 흘린 봄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